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매일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에 나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굽어살피실 주님의 은혜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까지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에게 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애가를 지어부르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을 향해 애가를 지어부르라고 하심은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의무에 대해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노력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됩니다. 이 책임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들 가운데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야 됐던 것입니다. 두 가지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암사자와 두 마리의 젊은 사자의 비유로 가사가 지어진 부분입니다. 2절 말씀에 암사자 등장합니다. 암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이나 민수기 24장 24절에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되어졌던 비유, 암사자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암사자로 비유되었을까요? 강한 것은 숫사자 아니겠습니까? 갈기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데 왜 굳이 암사자였을까? 우선 사자로서의 그 강함과 용맹함, 유다 왕국의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강함과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사자라고 한 것은 이제 자녀에 대한 생산과 양육, 즉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유다 가운데에, 특별히 뒤이어서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후손을 위한 그 혈통적인 이어짐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수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대신에 암사자로 그렇게 오늘 유다 왕국이 비유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그 암사자가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부분을 라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바는 기대다, 휴식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왕국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여러 이방의 열국들 가운데에서 안온한 상태를 이제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국들 가운데에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안전함은 늘 평온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곡점이 하나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그 암사자가, 여러분 2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젊은 사자 중에 하나에서 그 새끼를 하나, 어린 사자를 하나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사자가 장성하여 이제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공격해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3절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유다 왕국이 만들어낸 왕 중에 포악한 왕이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젊은 사자들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23장 30절 이하 32절에 등장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에 집중합니다. 그는 동족을 학대하였고요, 압제하였고 학살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자들이 이 지금 첫 번째 나온 이 젊은 사자가 여호아스인 것을 좀 더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뒤이어진 4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괄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한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집트가 언급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아스와 연결하여서 보면은요, 여호아스와 연결되어진 이집트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는 느고였습니다. 느고는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에 자신을 막아서는 요시아를 죽이고요, 여호아스를 대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아스가 아주 폭정을 행하게 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정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집트 파라오 느고를 쓰셔서 그를 잡아 이집트로 끌고 가게 하시는 역사가 열왕기하 말씀 우리 살펴보았을 때에 저희가 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4절 말씀 그래서 보시면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성경이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왕국에 길러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아무래도 여호아스를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젊은 왕을 세웠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이 암사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암사자 또 다른 젊은 한 사자를 키워냈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이 젊은 사자 역시도요, 두 번째 젊은 사자도 폭력적이었고 모든 상황을 어렵게만 만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남유다의 어떠한 왕을 좀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여호야김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호야긴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절 내용 여러분 보시면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아무래도 여호야긴이지 않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왕인지 보다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도 남유다를 온전히 만들게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사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되어집니까? 그러한 어떤 바람과는 달리 폭력성을 띠게 되고 결국은 자기조차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혼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만들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사자가 선택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이 젊은 사자 중에 새끼 사자 중에 괜찮을성 싶은 그러한 어린 사자 택해서 양육하고 길러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나라와 개인과 민족은 어려워져만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데 누구를 질책하고 계시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 즉 이 왕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질책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중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비유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피는 유다 왕국의 정통성, 혈통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어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왕국의 처음 때, 영광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 초창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가 그들의 모습이 꼭 물 많은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10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여기에서도 변곡점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요, 그 가지들을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혈통의 때가 되어졌는데 그 다윗의 다음 때에도 세상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비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져 있는 가지, 이 가지의 원어입니다.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가지, 브랜치라고 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써 놓았지만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10절의 가지와 11절의 가지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의 가지는 히브리어로 아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11절의 가지는 히브리어로 마토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온 가지 아네프는요, 여러분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아주 굵은 몸통의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나무의 근간이 되어지는 주된 주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 가지를 아네프라고 말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주님께 닿아져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초창기의 때를 아네프, 굵은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마토트는 어떠한 가지냐면요, 그 아네프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입니다. 잔가지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가지들 중에 왕이 될 성한 그러한 가지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 것입니까? 결국 사람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닿아있지 아니하고요, 다윗의 은혜로 그 혈통을 받아 누림으로 겨우 왕권의 그 혈통을 갖고 있었던 자들, 세상적으로 보았었을 때에는 그들이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무성한 것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아멘. 여러분 왜 꺾이고 불에 탔겠습니까? 왜 뽑혔겠습니까? 잔가지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있는 주된 가지들은 쉽게 자를 수 없지요. 그런데 잔가지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뽑아 혹은 꺾어서 버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무성한 가지들입니다. 아, 왕이 될 법한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쉬이 꺾어 혹은 뽑으셔서 버려버리시고 불에 태워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잔가지들이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잔가지들에서 잎사귀가 나고요, 그 잎사귀로 그늘이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무가 생기고요, 그 백향목에서 포도나무가 나서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그늘이 열림으로 그 그늘 밑에서 많은 생물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리라. 우리가 18장 초반 말씀에서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가지라고 할지라도 잎사귀를 많이 내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보듬고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잔가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뽑아버리셨습니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이들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라고 말합니다. 굵은 가지만 남은 나무는요, 앙상합니다. 그늘을 만들 수 없습니다. 뙤약볕의 모든 생물들을 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또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책임을 다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키고 섬겼어야 할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지키고 갔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들은 꺾인 바 되었고 더 이상 잎사귀를 낼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보듬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앙상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14절 말씀 1이 말합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다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는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셔서 모든 그 가지들을 없애시고요. 열매도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없애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세대를 멈추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찌 됩니까?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 없도다 니들이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가지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모든 이들이 어렵고 힘든 그 징계의 때를 맞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두 비유이지만은요. 오늘 결국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높은 자들의 실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랍니까? 이것이 애가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계속하여 이 슬픈 노래를 되뇌이고 되뇌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실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두어 그것들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 그 이유 과정이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바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의 실책에 대해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 봤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면 그 이전 세대의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세대에 축복하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장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실책은 무엇입니까? 같은 실수, 같은 실패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지 부러뜨리시고 꺾으시고 뽑으셔서 태우신 것입니다. 설령 그 그늘 아래 숨 쉬어야 했을 그 그날에 모여들었어야 할 생물들의 쉴 곳이 없어져서 모든 이가 도탄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리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은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전 세대에 잘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것 알지 않았습니까?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번거롭고 귀찮고 애쓰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 바꾸어 무엇하리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함이 이스라엘을 징계의 세대로 이끌어갔음을 우리가 이 비유들을 통하여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안주하면 인생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들에 이미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면 안일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요. 내 삶에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내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들 내가 다시 누리고자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들 해보려 시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죄의 실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될 만한 사자들, 될 만한 가지들을 그렇게 선택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을 이들이 보았지만 그들에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안일했고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고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안주하면 변화는 없고 회복은 없습니다. 징계의 때로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치셔야 깨닫는 어리석고 둔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알려주실 때, 그때가 시작이 아닌 그때가 마지막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 오롯이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간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간들 지난 후에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 증거할 수 있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제단 나와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변해야 하겠고 예배하는 자들이 변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예배할 이유들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구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